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인데요. 4월 첫 주부터 약 10주에 걸쳐서 어떤 새로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4월 달에 주님의 그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부활절 되면 제가 단 한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 강의를 끝낼 처음에 기도하는 중에 한 번의 행사처럼 부활주일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열 차례 걸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심층 있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왜 부활신앙일까? 왜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기초가 되어야 되나 하는 무게를 더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약 10주에 걸쳐서 부활과 관련된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주 후에 4월 첫 주에 시작되기 전에 적어도 여러분께서 15장을 5번 정도는 읽어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오늘과 다음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시편 119편에서 두 개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8절 말씀 들으시면서 이 구절을 암송해 주시면 좋겠어요. 18절 같이 암송하는 마음으로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눈을 열어서입니다. 주의 율법이라고 이러한 표현을 여러분이 접할 때 모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때로부터 3500년 뒤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정서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할 때 원어상으로는 당신의 토라, 도라테카라고 하는 토라라고 원문에 직시해 있지만 이것을 주의 말씀 또는 주의 법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시편 119편 18절을 대해 주십시오. 주의 율법에서, 주의 법에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주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지침, instruction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표현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했는데 이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명령형 동사가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가운데 잡아야 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눈을 열어서. 내 눈이 열리는 것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 다음 놀라운 것이 보이지 않고 놀라운 차원이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히브리어 구성에는 첫 문장에 내 눈을 여십시오. 다시 말해서 듣고 있는 것을 걷어내 주십시오. 가려져 있는 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uncover 뜻이 아주 강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걷어내고 실상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저와 함께 민수기에 있는 어떤 구절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사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1절 사이에는 21절에 보시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고 술사인 발람을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하려고 해요. 그때 22절에 보십시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나귀가 발람을 태운 나귀가 출발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쓴 것을 봅니다. 세 차례가 나와요. 23절, 25절, 27절에 나귀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의 말을 듣는 대신에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3절 보시겠습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발람이 채찍질하니 25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진 누름에 어떻게 해요?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27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세 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세 번 동안 나귀를 그때마다 내리칩니다. 나귀의 눈은 열려서 뭔가 놀란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라는 이 술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2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동물과 사람이 희한하게도 대화하는 어떤 장면이 나와요.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발람은 나귀가 지금 말한다는 것도 모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얼마나 열이 뻗쳤으면은 이게 말을 해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곧 죽였으리라.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이 동사가 우리가 오늘 보았던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입니다. 덮고 있는 것을 열므로써 이미 나귀가 보았던 칼을 들고 서신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그때 서야 봅니다. 눈을 밝히심에 눈을 여심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실상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림입니다. 육안이 우리의 신체적인 눈이 볼 수 있는 것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육신적인 어떤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마치 본 것처럼 확신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 눈의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발람이 보기 전에 이미 나귀는 어떤 모습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으로 가려져 있던 것을 제거하심으로 실상을 깨닫고 31절에 그제서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선 것을 그가 그때야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실상을 모르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라철치 총격범 그 입장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그런 살상 행위를 했을까요? 그가 눈으로만 보는 것을 생각으로 정리한 것으로 그는 확신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영적 실상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면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기를 이렇게 충동하는 뒤에 배후에 있는 영적 어둠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눈이 열렸다면 이 선택에 이런 행동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눈이 열렸다면 지금 이러한 살상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끼쳐진 어떤 심판이 영원히 지속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륜하고 왜 마약에 중독되나요? 실상에 대해서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제한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중독적인 무언가에 이끌리는 이 찰나진 쾌락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 또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5년, 10년 지속되었을 때 무엇을 가져오게 될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눈을 열고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눈을 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에 내 삶을 구성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떼놓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섭리적인 그 뜻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내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내 눈이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섭리에 대해서 내가 접속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내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화내는지 아세요? 왜 쉽게 분노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나 했어요. 사람이 분노하고 화내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향하신 아니면 지금 내가 화를 낸 그 상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와 뜻이 좌절되는 반면에 내가 분노하고 화를 본능적으로 쉽게 내면 마귀의 의지, 어둠의 계획, 진행이 급속도로 진행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눈이 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터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낸 서신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우리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현실에 대해서 육신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들지 않으면 그것을 놓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다음 표현이 놀라운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는 기이한 것을 이 단어는 영어로 그냥 wonders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놀라운 것을 여기에 쓰인 히브리 원어가 정확하게 두 개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시편 139편 14절이에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할 때 그 기묘하심이 놀라운 것이라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똑같습니다. 놀라움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는 두려울 정도로 정말 놀랍고 기이하게 지어졌습니다. 우리 몸의 정교함을 보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섬세한 손놀림, 그분의 배려하심, 인간 가운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장기의 기능 하나하나를 그분께서 섭리하시고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러한 놀라움을, 그 경이로움을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은 주의 율법에서. 주의 율법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만 볼 수가 있는가? 내 눈을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기이한 것을, 엄청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60세 이상 된 분들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기가 있기 전에 양초불이 있었고요. 혹시 그 양초 이전에 어떤 것으로 어린 시절 집을 밝혔나요? 기억나세요? 예. 호롱불이나 등잔불이나 저는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10살까지 전기불을 본 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호롱불, 등잔불로 이렇게 지내다가 밤에 방 안에 들어가면은 그 등잔불도 구석에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만 불이 있고 그것이 조금 멀어지면 어두워요. 그래도 아버지 쪽에 있는 그 호롱불 그 가까이 오면은 되게 밝았어요. 그러다가 제사나 명절 되면은 초를 곳곳에 몇 개 켜놔요. 그때는 눈이 부셔가지고요. 11살 때 부산으로 왔습니다. 처음 전기를 보았어요. 그때 감격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처음 전기불을 보았을 때. 최근에 전기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양초를 찾아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꽂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그 양초가 휘황찬란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호롱불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초가 주는 밝음, 그 누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양초불 그 밝음에는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주해요. 전구, 전등불이 주는 그 밝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호롱불에 만족할 수도 있고요. 양초불에 만족할 수도 있고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율법에서 오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 때마다 자동차 시동을 걸 때마다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것이 좋은 프랙티스라고 생각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 보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주장합니다.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것 제가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열 때마다 드라마 바이블을 켜서 듣기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 구절을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개인 기도 시간에 수요 예배 때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주의 율법에서 이미 있는 놀라운 것을 내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보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적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주신 이 영광스러운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대충 그냥 호롱불 수준에 만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문을 여셔서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양초 수준의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전등불과 같은 밝은 주께서 의도하신 바로 이 차원까지 이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사도적인 기도의 일부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왜 기도를 못할까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눈을 여셔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놀랍게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내 영혼이 볼 수 있도록 제 눈 열어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의 기도로 실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자, 그렇다면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저는 이 네 가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거가 동일하게 시편 119편에 나오는 네 구절을 가지고 함께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현상,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첫 번째, 주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 좋게 여겨집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천천금은 수천 개의 금덩이나 언덩이보다 좋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큰 돈 또는 큰 사업의 기회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법이 내게는 이런 큰 돈, 큰 사업의 기회보다 더 좋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눈이 열려서 놀라운 것을 보기 시작할 때에요. 오늘 읽고 묵상할 어떤 말씀을 누릴 기회를 기대하면서 재정적인 이익이 되는 만남을 혹시 거절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어떤 그 임팩트와 그 가치가 더 탁월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께서 나의 눈을 여소서 놀라운 것이 보였을 때만 이 반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 여소서 주의 법의 아름다움 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의 말씀이 달콤한 즐거움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마 이 구절은 아마 몇 차례 들었을 텐데 그러나 이렇게는 다가오지 않았을 어떤 구절 같습니다. 10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이런 것을 읽어나갈 때 남의 이야기 같아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게 조금 과장을 했지 않나? 뭔가 시적인 재주를 부른 것이 아닌가? 문학적인 어떤 과상을? 나에게는 이것이 현실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장면으로, 어릴 때 장면으로 연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꿀보다 달다. 지금은 단 것이 살찌고 또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인식하지만 4, 50년 전에 제가 어려서 자랄 때는요, 이 단 것이 희귀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사탕 하나가 생기면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가끔 오셔서 어떤 사탕을 이렇게 주려고 할 때 저희 어머니가 그것을 가로채시면서 핵겨 단계 오면 죽게. 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 작은 산을 하나 넘어가지고 한 40분 정도 걸리는 곳으로 이제 다녀오는데 보통 학교를 파하면 뭐 막대기로 개구리를 잡거나 아니면 뭐 벌집을 건드리거나 하여튼 막대기 가지고 뭘 하면서 와요. 갈 때는 40분 걸리는데 올 때는 보통 1시간 반 걸려요. 근데 사탕이 있는 그날은 25분 정도 바로 입안에 침이 고이면서 사탕 생각하면서 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감격, 이 말씀 자체가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런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가? 그 길은 무엇인가? 눈이 열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읽어나가는 그것도 참 좋은 신앙의 훈련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 눈을 여시어서 그 구절을 보기 시작할 때 다가오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여셔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 보게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이 감동의 근원이 됩니다. 시편 119편 129절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이 놀라움으로 이 표현이 바로 놀라운 것을, 여기에 명사형입니다.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너무 놀랍고 마블러스한 경탄할 만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이를 지킨대요. 저는 이게 지킨다라고 할 때 율법을 지킨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 그림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그것을 지키는 어떤 그 개념으로 하면은 훨씬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983년인가요? 한국에 처음 칼라 TV가 소개됐단 말이에요. 제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 군에 있는 동안에 칼라 TV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제가 제대하고 2-3년 뒤인가 외국 드라마 중에서 V라는 것을 방영했어요. 인간을 닮은 외계인이 지구를 식민지화하는 어떤 거예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칼라 TV로 어떤 주인공 외국인 여자가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갑자기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이만한 들쥐를 입으로 확 넣는 그 장면을 칼라로 보고 정말 얼마나 경악했는지 몰라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이제 제대를 하고 하숙을 했는데 다른 약속, 아무리 중요한 약속도 다 깨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 129절에 보면은 주의 증교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다른 약속을 깨고 이 시간을 지켜서 볼 만큼 그렇게 매력적일까. 주의 약속의 말씀이, 주의 율례가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면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러한 매력이, 그러한 놀라움이 어떤 충격적인 사실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내 눈이 열리기 전에는 그렇게 끈이라고 지나가요. 그런데 내 눈이 열리는 순간 하나하나 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떤 충격적인 것이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렸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나의 몸이, 지금 제한적인 몸이 하나님의 아들이 입었던 그 몸의 퀄리티와 똑같은 몸을 입게 될 거라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접속했을 때, 그 충격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메커니즘이,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일정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많은 세월 동안에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안 하는 것부터 좋다라는 그러한 눈이 감긴 어떤 때가 있었다면, 어떤 순간에 이 기도라는 메커니즘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 역사를 운행하는 방편이구나라는 것에 어떤 한순간에 깨달음으로 왔어요. 주의 증교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영적 패러다임을 깨트리셔서 그것을 보게 하셨으므로, 그전에는 그것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몰랐던 것인데 한순간에 나의 것으로 보고 와우 했던 것이죠. 네 번째, 주의 말씀이 원하던 것을 얻게 된 기분을 맛보게 됩니다. 내 눈이 열리면 이 주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원하던 것을 얻게 된 기분을 맛보게 합니다. 원하던 것을 얻게 된 기분, 무엇일까? 간절히 원하던 것, 열망하던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얻는 것과 같은 기분을 만끽하게 한다. 시편 119편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많은 탈취물,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승리한 군인들이 흩어져 있는 전리품을 챙길 때 기분이 고조된 가운데 그때 그 기분,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런 즐거움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 삶 가운데. 저는 가끔 이 예화를 씁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추구했던 하나의 예를 저 개인적으로도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만난 적은 없지만 멜 피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양계장 주인이었는데 엄청난 독서광이었대요. 역사책을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읽다가 플로리다 앞바다에 300몇십 년 전에 스페인 옛 보물섬이 침몰했다라는 것을 책에서 접합니다. 이 사람이 확 돌아버립니다. 이것을 찾아야 되겠다. 수십 년에 걸쳐서 처절한 집념으로 이것을 추적하기 시작해요. 도서관이란 도서관은 다 뒤지고 해서 이것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이 배는 1622년에 난파된 옛 스페인 보물선이었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가면서 친구들 다 떠나가고 사람들은 그를 반미치광이 취급했습니다. 보트에 탔던 장남과 며느리와 그리고 다이버가 배가 뒤집히면서 죽는 그러한 비극까지 당합니다. 이렇게 몇십 년간 지나고 난 뒤에 1985년 7월 20일 그의 나이 63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이 아토차라고 하는 스페인 보물선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배를 인양합니다. 그 배 안에는 363년이 지난 상태에서 금, 은 40톤, 스페인 은화 11만 4천 개, 에메랄드와 각종 보물을 인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에 US 달러로 4억 5천만 불에 해당되고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 40억 불이 넘습니다. 이 멜 피셔는 바다로 배를 띄울 때마다 항상 매일 잊지 않고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Today is the day.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동일한 말을 하면서 비극을 겪으면서도 1622년에 침몰된 그 보물선을 오늘 인양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주의 말씀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 기분을 맛보게 합니다. 시편 119편 162절은 사람이 많은 찰치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미 멜 피셔가 그곳에 가서 어떤 인양 장소를 발견하기 전까지 363년 동안 그곳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정말 시편 119편 18절에 약속된 것처럼 놀라운 것이, 기묘한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호롱불의 수준으로 만족한다면, 양초의 수준으로 그냥 만족하고 지나간다면 이것은 여전히 침몰된 채 가라앉아 있는 보물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주님께서 내 눈을 여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여셔서 이 진리를 보게 하실진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심령에 열망하는 것을 내 것으로 가지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하 6장 그 성경 구절을 한 절 함께 나누고 우리 적용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14절 보아주십시오. 열왕기하 6장 14절. 이 문맥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출정시킨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고 엘리사라는 사람이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다 듣는다라고 하는 전략적으로 전부 다 들통이 났기 때문에 저 엘리사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람 군대 전체가 동원되어서 북이스라엘로 침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엘리사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외어 쌌더라. 어떤 성읍이요?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을. 그랬더니 15절에 보면은 엘리사의 사환 종이 그 군대를 보고 경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의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보통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보는 육신의 눈입니다. 이극 수준에서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진정한 실상은 아직 못 보는 처지이니까요. 자,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떤 자신감에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사가 기도한 순간에 불말과 불병거가 그때 동원되었을까요? 아니면 엘리사는 이미 불말과 불병거가 성읍과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그 종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하여 그 순간 보게 된 것일까요?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이것입니다. 많은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정말 액티브하게 우리 영혼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이 정말 액티브하게 우리 삶 가운데 근접하여 어떤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는 일이 없이는 지금의 육신적인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영어로 된 성경, 한국말로 된 성경,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여셔서, 내 눈을 여셔서 주의 말씀이 주는 이 놀라운 엄청난 차원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갈급해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보물이 지금 내가 소유하고 내 이름이 적혀있는 이 성경 안에 있다.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기 전에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었던 것처럼 눈을 열면서 보여진 것처럼 아토차라는 스페인 옛 보물선이 1622년 이후로 363년간 누군가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멜피시라는 사람이 애를 써서 추적하고 추적하여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도단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고 있었다. 그 종의 눈이 뜨여지면서 그에게 현실이 되기 전까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 뭔가 거대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떠서 발견하고 누리고 놀랄 만한 무언가가 이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호롱불 수준의 등장불 수준의 뭔가만 알고 인생을 끝난다는 것. 결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한 구절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들이라. 이 법칙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다 속여도 이 법칙을 속일 수가 없어요. 찾는 행위가 없는데, 찾는 행위가 없는데 찾아질 리가 없어요. 멜피시라는 사람이 수십 년간 추적했기 때문에 아토차 보물선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내가 만약에 주님 안에서 이 찾는 행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 그것을 기대한다. 안 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내가 어떠한 추적을 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원해서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열 번 기도하고 백 번 기도한 그 사람에게도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시리어스합니다. 심각한 어떤 일이 걸려 있습니다. 멜 피셔에 대해서 친구들 떠나가고 사람들 대부분 밤미치광이 취급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기 침몰된 곳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실 때요. 저는 아까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을 펴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짧게나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 눈을 여셔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0일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맹맹하죠? 그러면 100일을 시도하세요. 100일을 해도 혹시 맹맹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1년을 측정하세요. 그리고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때 저를 찾아오세요. 한 365일 정도는 성경을 열 때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기도할 때와 기도한 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기대해 보세요. 바로 오늘이 Today is the day. 6개월 동안 내 심령에 메마른 모래를 심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읽었던 성경 가운데 어느 순간에 1985년 7월 20일 That day was the day.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을 계시하시고 내려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놀란 영광의 순간, 그것이 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할게요. 찬양팀 나오시고요.